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오늘은 에스라서로 가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서가 같이 있는데 그 책 두 권이 한 책입니다. 원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 말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헬라어도 로마 제국의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그 라틴어 번역판에 편집하는 사람이 책을 갈라버렸어요. 그게 한 AD 400년, 500년경 되어 한 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에스라서를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일에 제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포로기에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스토리입니다. 돌아와서 큰 그 이슈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 50년 전에. 50년이 지나면 두 세대, 세 세대는 지났어요. 에스라서에 나오는 스룹바벨이라는 분이 포로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패턴이 있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끝나고 나면은 율법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무너진 담, 그 무너진 담을 수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50년, 그리고 또 60년 후에 율법 회복 운동,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는 그런 세 가지 일이 있는데 각자의 리더가 다 틀립니다. 그럼 오늘의 리더는 스룹바벨이고 또 60년 후에 에스라, 온 에스라라는 이분이 율법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나서서 성벽을 수축하고 개축하는 소리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이 있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을 하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이기 때문에 자유인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상전이 풀어줘야 됩니다. 페르시아라 바사로 나와 있어요. 그 바사하고 페르시아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런데 이 나라가 요즘 문제가 되는 이란입니다. 수천 년 전에 있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당시 왕이 고레스죠. 에스라 1장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종들의 상전인 그 왕이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이 일이 가능합니까? 쉽지는 않죠. 왕을 움직여야 되는. 우리 성경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inspiration이라는 혹은 stir up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의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 왕을 감독만 시키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후속 조치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에요. 스룹바벨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다 세웁니다. 그 리더들을 세워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 첫 번째 임무는 성전을 재건하는 임무를 스룹바벨한테 주지요. 두 번째 임무는 여호와 율법을 회복하는 율법의 전문가 학사 에스라를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벽 재건에 관한 한 그런 조회가 있는 사람 느헤미야를 세워서 그 임무를 완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를 세우신 일입니다. 세 번째는 그 지도자가 각각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이고 그 미션은 이제 수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란 지역에 종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유대인들의 후손, 50년 후 후손이죠. 이 리더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은 6,700마일쯤 될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갔으니까 굉장히 먼 길입니다. 이 성전을 재건할 4만 명가량 같이 올라가게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2장에 다 나와 있어요. 이름들이 다 나와 있고 몇 명씩 올라간다고. 그리고 성전에 기물들을 다시 가지고 갑니다. 50년 전에 이 바벨론이 성전을 다 도륙하면서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되어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렸어요. 창고 안에 보관해 있다가 꺼내가지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다시 가져가게 합니다. 제가 1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3장에 이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이분들이 가서 제일 처음에 제단을 샀습니다. 성전 없어요,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올터를 지금 이런 거. 돌을 깎는다든지 그 식양에 맞게 제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숫꽃이라는 페스티비티, 그 셀리브레이션을 해요. 숫꽃은 초막절입니다. 성전 제단을 놓으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는 명절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율법 시대에, 모세 시대에 있었던 내용인데,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잊어버려요. 이 잊었던 숫꽃을 회복하는 것이 초막절. 숫꽃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The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해요. 혹은 유대인들이 그 나뭇가지, 그 종려나뭇가지나 뭐 Palm Tree, Olive Tree 그 가지들을 꺾어가지고 응성하게 지붕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거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옛날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초막을 이제 셀리브레이션 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서 숫꽃을 하고 나서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기쁨과 통곡이라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이라 하면은 50년이 지나서 제때미가 되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기에 성전도 아니고 파운데이션입니다.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얼마나 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언제로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포로 지역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짠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의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예, 기뻐해야죠. 통곡도 하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토리를 잘 보면은 노예들이 50년 만에 자기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거기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동족이 있었다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하이클래스들이에요. 왕족, 제사장, 선지자, 학식도 뛰어나고 율법의 조예도 있고 한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의 그 그룹들이 잡혀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안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원수라고 했어요. 남쪽 나라의 두 종족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북쪽 나라의 열 종족이 있겠죠. 열두 지파였으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아닌 열 지파를 지금 저렇게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론 똑같이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인데 50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공사를 하니까 기분 나쁘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마리아의 다른 말이 유다와 베냐민의 원수라는 뜻이에요. 유다와 베냐민은 남쪽, 사마리아는 열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것을 왜 방해하느냐? 자신들의 성전이 따로 그 이후에 생겼던 것이에요. 어디일까요? 북쪽의 세겜. 세겜에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기분 나쁜 남쪽 사람이고 왕족들이니까 서로가 이렇게 안 좋아요. 같은 민족이라. 그래서 이제 방해를 합니다. 이걸 못 짓게 재단도 못하게 하고 생전 기초를 놓고 있는 중에 공사를 못하게 이제 했는데 이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사실 먹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자신들의 상전, 저 멀리 있는 페르시아, 이란 왕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여차여차한 이 스룹바벨을 따르는 무리들이 4만 명이 와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은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그럴듯한 설득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공사를 중단하는 그 스토리가 3장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한참 중단하고 있다가 재개를 하게 돼요. 왕이 하지 말라고 조서를 내렸는데 학계와 스가랴가 나타나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 재건의 독려는 다리오 왕의 허가를 사실 받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을 듣고 스룹바벨 그룹들이 중단했던 것을 재개를 한다는 것이죠. 재개를 하기 위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의 이 사법 시스템 혹은 검찰 시스템 가지고 계속 뭐 증거 이야기 많이 해요. 수사를 해가지고 이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공사 재개를 하는 것은 고레스 왕의 조서가 오래된 조서이기 때문에 잊어버렸던 건데 이걸 다시 찾는 작업을 해요. 찾는 작업을 해서 보십시오. 이제 이건 새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레스 왕의 조서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료를 고정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성전 건축을 재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5장에 다 있습니다. 아까 방해했던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의 원수, 이걸 다른 말로 사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던 그 방해를 하지 못하게 또 금지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 왕이 이제 다리오 왕이죠. 고레스 왕도 있고 아닥사스다 왕도 있고 다리오 왕이 있는데 이 왕들이 벌써 세 사람이나 나오니까 굉장히 세월은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게 성전 재건이라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다 지었어요. 70년 전에 있었던 그 본래 성전의 모습을 가장 기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설계를 따라가지고 아마 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제2성전입니다. The Second Temple.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용어인데 그 성전을 이제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 봉헌 예배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잊고 지냈던 포로로 잡혀가서 이거 못했죠. 유월절이라는 것도 다시 해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엄청난 신학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대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유월절이라든지 숫꽃과 같은 토막절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셔가지고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을 움직이게 하셨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리더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고 거기에 대한 방해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초막절과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 이제 다 했는데 바벨은 바벨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룹은 시드라는 뜻입니다. 후손입니다. 바벨론에서 씨앗으로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에요. 포로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왕족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다 멸망하는 유대 왕의 패밀리들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패턴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패턴들이 스룹바벨에게만 있었느냐? 예, 에스라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라는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율법을 회복하는 이 사건도 벌어집니다. 7장, 8장, 9장, 10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7장은 율법을 모르는 포로의 2세, 3세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열정을 우리 에스라가 가지게 되고 이 에스라를 움직여서 보내주는 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이 왕이 에스라를 리더십으로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성전 재건, 율법 교육 이런 목적이 있을 때 한 차례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닥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성전에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레위인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에스라가 레위인을 데리고 가는 그런 스토리가 8장에 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이제 하나 생겼습니다. 9장에 가보니까 성전 수리도 다 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타이밍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레위인을 또 데리고 왔더니만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악행인지 에스라의 그 기도서를 들어보면 너무나 절절해요. 이게 보면 에스라의 기도가 여기 다 나와요. 이게. 이 9장과 10장에 보면. 에스라가 신명기 23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이방 아내와 자녀를 내보내기로 합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 미션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런 스토리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포로를 지금의 바그다드나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란 지역에서 귀환을 시켰는데 포로 귀환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는데 왜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통곡을 했냐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거민들이 유다와 상관이 없느냐고요. 세 번째로 이방 아내를 내보낸다.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시킨 일이냐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가면은 포로 귀환에 있었던 사건들의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설명도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본문 안에서. 교회 우리 오래 다니신 분은 에스라의 그 개혁운동, 느헤미야의 그 회개운동, 성벽 건축운동 스토리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한 민족의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악들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자라는 지극히 하나님 나라의 그 아젠다에 합당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학적인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답이 없다는 것이죠.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 나이 많은 사람들, 엘더들입니다.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니 이거 제가 말씀 다 했습니다. 최영기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은 성전을 재건하면서 에스겔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함을 바라면서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열왕기 상에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네. 이것은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을 스룹바벨도 지금 데디케이션 하는 중이에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러고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것은 솔로몬 시대니까 옛날 할아버지 할아버지 몇백 년 전 이야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에스라 본문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성전의 터전을 놓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기뻐하지만은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음. 우리가 성전을 놓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인다는 것은 울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노인들은 아마 예를 들어서 뭐 한 70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잡혀올 때 20대일 거 아니에요. 젊을 때 생생하게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는 것, 비참하게 무너지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어떤 현상을 보았겠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은 들었어도 알고 신앙으로도 체험하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의 그 영광서는 그 소리를 너무나 귀에 딱도록 들었기 때문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하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안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남과 북의 문제를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남쪽의 유대나라, 북쪽의 사마리아 열 지파, 남쪽의 두 지파 각각 한 백 몇십 년 상관을 두고 다르게 망했는데 이 사람들이 원수예요. 그 바로 뒤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리더였는데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 이 너희가 누구라고요? 북쪽의 사마리아 백성들의 후손들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사람.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성전 재건에 나머지 열 지파를 제외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이걸 옛날에는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남쪽 나라가 진짜 나라이기 때문에 북쪽 나라 너희들은 버림받았고 죄인이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걸 아주 justify 하는데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 스가랴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나는 내 가운데서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이 다른 뷰포인트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배제하고 배척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 하나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래 뜻은 온 백성이 복을 받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에스라 10장에 있는 요 내용부터 보십시다. 아까 저게 아내를 내보내는 이야기를 조금 했었죠. 에스라 10장에 보면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 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라고 했는데 아까 레위인들을 데리고 왔더니 레위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해서 에스라가 복장을 치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내용들이 그리고 나서 그 내보내기로 했고 그리고 이혼하기로 했고 근데 여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성경에 그 마지막에 보면 아이들도 있더라. 그 이혼을 하는데 그것도 한두 사람 하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하는 거예요. 이방과 결혼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내보내는 일이 에스라서 마지막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끝나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왜 무슨 이야기지? 그럼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절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질문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에스라에게 엘람 자손이 에스라한테 조언을 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율법에 보니까 이방 여자를 맞이하면 안 돼.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하면서 어떤 솔루션을 서지션 하는 거예요. 지금. 2절에 보면은 요 사람이 에스라에게 어떻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어드바이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저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방 아내를 내보내니 과연 하나님이 시킨 일입니까? 이거 질문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감동시킬 때 그렇게 했다면은 에스라 그렇게 해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조언을 하고 에스라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즉 이방 여인을 이방 아내를 쫓아내 보내는 일을 같이 합시다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게 사실이다라고 해서 이거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성경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빅 픽처를 봐야 돼요. 이 조그마한 이 스토리 안에서 아 이거 이방 여인하고 결혼도 하지 마. 그럼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으면 쫓아버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은 뭔가 하면 이방 사람들도 같이 들어오게 해야 되고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도 지금 배척한 스토리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우리 성경 건축 같이 못하겠다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이방 여인을 결혼했던 사람들이 물론 잘못한 건 잘못했죠. 그러나 그것을 내보내는 과정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만 남겨놓아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제가 아까 저게 포로귀환이라는 너무나도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을 깨뜨리는 엄청난 사건인데 그 포로가 돌아오는 엄청난 이 사건이 우리 신약에 가면 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그림이라는 것이죠. 타이프라는 것이죠. 원형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따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그대로 따라하면은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방 여인을 쫓아보내고 사마리아 즉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이북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에스라서에 있는 이 내용.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왕에게도 성령으로 이렇게 인스피레이션 하셨죠. 그리고 그 리더십을 어포인트 했죠. 그리고 그 세세한 왕의 공작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타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서 안에서는 그 내용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 끝말이가 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므로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 자신이 실제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서부터 500년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만이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약이 중요하고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보고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만 보면은 이게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우리가 잘못된 윤리와 잘못된 도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것을 나아가기 위한 그 좌표를 설정했을 뿐이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 데스티네이션이 가나안 땅인데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것은 중간 과정이지 거기에 살면 안 됩니다.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계획하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이 역사를 면밀하게 살펴야 돼. 어떻게 완성되는지 하나씩 둘씩 짚어봐야 된다. 새해가 되어서 둘째 주에 저희들이 아주 long journey를 하지 않습니까? 1년이라는 여행을 우리가 설정을 해놨는데 중간에 혹시나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없는지 그런 의미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재미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서 드러나는 이런 질문들을 여상이 넘어가면은 에스라의 그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느헤미야의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